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가족된 조선에 있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 진행을 맡은 조디모데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하실 사무엘 형제님, 안나자매님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사역하시는 장순희 선교사님의 소식을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소식들을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네팔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다 아시겠죠?
네.
네팔 하면 세상에서 제일 높다 하는 산들이 쭉 이어져 있는 히말라야 산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아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안나자매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는요, 도시가 형성된 지 2000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의 곳곳에는 1000년이 넘은 오래된 건물들도 많은데요, 도시 전체가 박물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건축물은 힌두교 사원 파슈파티나트입니다. 무려 2300년 전에 세워진 사원인데요. 그들이 숭배하는 시바 신을 모시고 있어 힌두교의 중요한 성지 중에 한 곳이라고 합니다.
와, 2000년이 넘는 건물이 있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파슈파티나트 사원뿐만 아니라 비슷한 연대를 가진 사원들이 3~4개 곳이 더 있다고 합니다. 스와얌부나트 사원은 불교의 성지로 알려 있고요. 또 이 사원 안에는 정말 많은 불교 유적들이 있고 엄청 넓어서 그 안에 작은 산 같은 언덕이 있는데요. 그곳에 원숭이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어서 원숭이 사원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힌두교의 성지로 여겨지는 사원, 또 불교의 성지로 여겨지는 사원, 그 둘 다가 한 도시 안에 있군요.
네, 그 밖에도 카트만두를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지금은 역사책에서만 기록된 천년 넓은 그 옛 왕조들의 성곽들이 보존되어 있고 그 안에 건축물들도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대략 9세기에 세워진 건물들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술적으로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와, 네팔 하면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려는 등산객들을 위한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요. 네팔을 찾는 사람들이 등산객들이 다가 아니겠습니다. 종교적으로 중요한 성지들이 카트만두에 있고 그것을 보기 위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갈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팔에는 정말 많은 종교들, 힌두교, 불교를 비롯해서 티벳 불교, 시크교, 자이나교 등의 수많은 종교인들의 성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은 불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석가모니의 출생지로 알려진 곳이 네팔 남부의 루마이인데요. 해마다 불교인들이 성지 순례로 온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다양한 종교들의 성지가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라 네팔에 그렇게 많이 있게 되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건 일단 네팔은 지리적으로 거대한 대국인 중국과 인도 두 나라 사이에 꽉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중간 교육지로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문화들이 네팔에 자리 잡게 되었고요. 네팔은 히말라야 산맥을 동서로 길게 등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교와 힌두교 모두 큰 산들을 신성시 여기는 가르침들이 있는 데다가 두 종교 모두 네팔에서 시작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아까도 언급한 힌두교의 신시바를 모시는 사원이 카투만두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의 고향이 네팔에 있습니다.
와, 앞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네팔 사람들의 종교는 과연 어떤 상황인지가 매우 알고 싶습니다.
네, 네팔인들의 80%는 힌두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약 10% 정도가 불교의 신자입니다. 5%는 이슬람교, 그리고 1% 정도가 기독교인들입니다.
네, 네팔의 수도 카투만두에 대해서 잠깐이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인 도시이고 또 고대 문화와 유적지로 가득한 오래된 도시의 느낌이 듭니다.
네, 제 느낌에는 도시가 워낙 오래되어서 길도 좁고 엄청 복잡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카트만두는 먼지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가 좁고 포장이 잘 안 되어 있는 데다가 차가 많아서 먼지가 많이 나오는데요. 산으로 둘러싸여 공기순환이 안 돼서 도시가 자주 먼지로 자욱하다고 합니다.
네, 참 다양한 모습을 가진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카투만두에서 사역하시는 장순희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우리 같이 읽어보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 형제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찍 우기가 시작되어 그런지 본격적인 장마는 아니어도 매일 조금씩 오는 비에 먼지도 씻겨나가고 초록도 더욱 푸릇푸릇해지는 듯 합니다. 비가 오므로 먼지는 씻겨나가지만 늘 길이 안 좋은 이 나라에 비가 오면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쫌바교의 마노스 형제, 쫌바에서 극단 힌두의 핍박으로 산 위에 사역하는 인도 사역자들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나 마노즈 형제는 여전히 남아서 사역을 합니다. 극단주의자들은 여전히 마노즈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택시를 사고 택시 운전을 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마노즈 형제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일곱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쫌바는 지금 모든 사역자들이 쫓겨난 상황인데 마노즈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몰래 방문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의 사역의 보아심 가운데 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끊이지 않습니다. 새세대 사역. 매달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의 교회에 교사들 25명에서 30명이 매달 모여서 훈련을 합니다. 교사 교육에 참가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문의 소문으로 앞으로 더 많은 교회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사 교육팀은 주일학교 전문 교육 교재를 번역하여 양질의 교육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 세대 가운데 복음이 끊이지 않고 건강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수고할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이 새 세대 사역에 부흥이 있기를 기도하고 더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순희 선교사님은 본래 북인도 지역에서 꽤 오랫동안 사역하셨고 그곳에서 현지인 사역자와 가정을 이루고 최근에 네팔로 사역지를 옮겨와셔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탁월한 성경 교사이자 또 성경 공부에 열정이 참 많으신 장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장순희 선교사님이 나눠주신 이야기들 속에서 저 또한 복음을 가진 사람의 담대함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신 마노즈 형제님 이야기는 신약 성경 사도행전 속에서 살아나온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기독교도들에 대한 힌두교도들의 탄압이 극심한 쫌바라는 지역에서 이젠 홀로 남겨진 사역자 만호주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 또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무엇인지 다시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팔 남부와 맞닿은 북인도의 고산지대에 있는 쫌바라는 곳에서 쫌바 교회가 있었는데 사역자들이 모두 추방당하고 만호주 형제님만 남았다고 소개해 주시는데요. 이 형제님만 남겨진 이유는 만호주 형제님은 목회자로만 사시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택시 운전사로 지내시고 있으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구루터기처럼 그 지역에 형제님을 남겨두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님의 삶과 사역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인도 핍박과 추적을 피해 다녀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장순희 선교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만호주 형제님을 위해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택시 운전사로 지내시면서 몰래몰래 복음 전도자로 사역하고 계시다니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하루도 지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참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었던 열방의 선교지 현장, 전쟁터로 치자면 최전방 전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그곳에서 전해온 이런 편지들을 읽고 나누고 그와 같이 전쟁터 최전방 같은 곳에 영적인 구호 물품 지원을 기도를 통해 전달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지금 만호수 형제님이야말로 기도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실감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장순희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신 또 다른 선교사님의 사역은 현지 교회들의 네팔인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교회의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하는 교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러네요. 기독교 비율이 1%밖에 되지 않는 네팔 땅 가운데서 국소수의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한 분들을 이렇게 섬기시는 것은 마치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저희가 곁에서 같이 돕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본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기도 만만치 않을 텐데 대부분이 힌두교도들이 뿐인 사회 가운데서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기독교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한 분들은 정말 더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신 것처럼 이들을 위해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복음이 네팔의 어린 새 세대들에게 흘러가고 교육되기를 위해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형제님께서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대표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와 네팔 땅에서 오랫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장순희 선교사님을 불러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만나고 섬기는 모든 네팔인들, 인도인들의 마음속에 흘러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짬바라는 곳에서 홀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핍박 속에서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만호주 형제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형제님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뜻 안에서 사역이 계속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짬바 안에 임하게 하시고 모든 핍박과 박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새해를 행해 주시옵소서. 또한 네팔 현지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교육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전수되게 하시고 그 교사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네팔의 새 세대들이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나자미님께서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네팔에 온 지 1년이 넘어가고 네팔에 오기 전에 남편과 나누고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네팔에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을 더 알리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보자였습니다. 어느 날 제 마음에 우리 부부가 공부했던 성경 공부 교재가 떠올랐고 오래전에 이 사역을 위해 훈련받았지만 부족했던 것을 남편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네팔 성경 공부 지도자가 남편을 찾아와서 인도 쪽에서 이 사역을 하는 책임자가 되어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기도하면서 그 제안을 수락했고 현재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계속 붙여주시면서 이 성경 공부를 연결해 갔습니다. 이를 지으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팔의 시골 쪽에서 고생하고 있는 교회들을 계속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와 전도와 교회 개척 훈련도 하게 하셨고 이곳에서 조금이나마 교회들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일로 남편은 이번에도 이곳 저곳을 다니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 우리가 나누면 다들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이 말씀 공부를 시작합니다. 교회들을 연결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도 너무나 유용한 공부이며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데라둔 교회는 계속 은혜 안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두세 가정이 새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두 개의 콩팥이 모두 망가진 여성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예배에 나오는데 얼굴이 어찌나 빛 가운데 밝은지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힌두들의 핍박 속에 데라둔 교회 건물에 방음 장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배와 기도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순희 선교사님께서는 미리 정해진 안전한 사역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열어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익혀서 사역에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저는 사역자로 살아보지 못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사역을 한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사역인가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사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역자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역자다라는 사무엘 형제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앞서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그 점바에서 사역하던 만호주 형제님은 택시 운전사로 생활하지만 그의 정체성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가 하는 택시 운전이라는 일은 그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은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복음 전도자의 일을 더 잘 이루기 위한 도구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네요. 이거 단순히 종교로 기독교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고 내 삶에 도움을 주는 전능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장순이 선교사님과 같이 삶 전체에서 경제활동을 따로 하지 않으시고 쉽게 말해서 돈을 벌지 않으시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선교사님과 전임 사역자들은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그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일에 전념함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그럼요. 지금도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전임 사역자로 살아가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며 체험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재정을 포함한 모든 공급을 맡기고 살아가는다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그렇지 않고 자기가 일해서 돈을 벌며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보다 꼭 더 훌륭하다거나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전임 사역자들의 삶은 아마도 매일매일이 안정적인 삶은 아니라는 뜻이겠네요. 정말 하나님의 실질적인 도움이 없이는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을 살아갈 수 없는 생활일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소개해드리는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용기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겠죠.
어찌 보면 그런 절박함들이 치열한 선교지의 영적 전쟁 현장에서 깨어있게 해주고 더 영적으로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도록 해줄 것 같습니다.
장순이 선교사님과 남편 형제님께서 북인도와 네팔 현지 교회들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섬기시는 과정들도 그런 헌신과 하나님께 내어 맡김이 그렇게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더 선명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열심을 느끼시면서 사역하는 모습을 봅니다.
맞습니다. 내가 미리 정해놓고 이 정도 순종하면 이 정도의 사역이 일어나겠지 하고 예측하고 때로는 제안하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곳에서 그만큼만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사역의 문들이 열리기도 할 때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입니다.
와,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저도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네요.
아멘입니다. 한편 선교사님께서 기도편지 말미에 끝으로 부탁하셨던 교회가 있습니다. 데라둔이라는 교회입니다. 역시 힌두교도들의 핍박이 매우 심해서 교회 건물에 방음장치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이번에는 안나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와 네팔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 대다수의 힌두교들 사이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현지 교회들을 영적으로 섬기시는 장순이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두 분 선교사님이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사역 가운데 일하고 있으므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의 표현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네팔과 인도의 교회들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데라둔 교회가 힌두교들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방음장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지혜롭고 능력있게 사역이 계속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함께 기도로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두 분은 오늘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혹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북조선의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신지 그렇다면 한 번씩 돌아가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번 편지를 통해서 장순희 선교사님의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녀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있고 그 마음과 뜻을 이루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열어주신 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토록 우리가 다른 민족, 다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파송되고 기도하며 함께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혈육을 나눈 가족이고 또 같은 역사를 가진 한민족, 우리 북조선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북조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또한 북조선도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의 열심 안에 계속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만호수 형제님의 이야기가 너무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고난과 박해가 심했지만 그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수많은 또 자기가 세웠던 교인들로 말미암아도 또 수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오히려 감사한다,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나는 기뻐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오늘 참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구나. 어쩌면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그러한 역사함을 막을 자들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남조선뿐 아니라 저 북조선 땅에서도 그곳에서 지금 신앙을 지키고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그 뜨거운 역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분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오늘도 방송을 들으시며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북조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열방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함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하심으로 2025년 8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누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그분의 은총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진리이시며 은신처이시며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며 신뢰하며 오늘도 나아가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교독문 7번 시편 13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위대한 은총을 찬송합니다. 영원히 피조물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영광 가운데 계시며 만유의 주님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흑암으로 가득한 이 땅 위에 한 줄기의 빛으로 오셔서 병든 영혼들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부르시고 살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 자기의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따르는 자녀들 천국문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삼위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비록 교회 건물은 없을지라도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보다 악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로 우리로 하여금 오만한 자들의 자리로 이끌며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말씀의 양식을 먹음으로 그 복음의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 사라지고 세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 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기에 힘쓰지 못한 저희들의 못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들의 노래가 되시며 의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영적 무더위와 가뭄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두고 나태함과 무력함이 아니라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의 목소리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고난이 올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경건 생활이 흐려질 때마다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덕스러운 날씨 가운데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탈북민들과 가슴 아픈 이별과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가정들에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 나라 조선 땅이 마주하고 있는 태풍의 위기 속에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의 표심팔로 이 땅의 악한 영들과 죄악들은 떠나가고 거룩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무고한 인민들의 죽음과 파괴되어 가고 있는 자연과 서로서로 의심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 꼭 필요한 회복의 복음이 들려지는 그날까지 저희의 기도와 예배가 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한일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선포되게 하소서. 예배의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오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한일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나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라도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에 계신 예수님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나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어느 장소에 계신지가 아니라 생각하는 거죠.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는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은 많습니다. 나와 상관없지만 어딘가에서 조물주가 만들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긴 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겨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어떤 초월적인 존재, 그게 우주의 원리가 됐던 어쨌든 그런 것이 있기야 하겠지.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내가 믿는 그 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옆에 찾아오셨는데도 슬픈 얼굴로 대답을 합니다. 두 명의 제자들,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제자들 무리에서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실망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 4일쯤 지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기독교 신앙에 내 인생을 걸었는데 이게 실패한 것 같은 거죠. 실패한 예수. 믿어도 소용없던데? 내가 믿던 예수는 죽었구나.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렸잖아.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하지? 에이, 고향이나 가자. 이런 식으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쓱 찾아와서 지금 말을 거신 거죠. 우리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 앞뒤 내용을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 두 제자의 입장에서 우리도 생각해 볼까요? 나한테 찾아와서 지금 말을 거는 사람이 예수님이신데 그걸 내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써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함이야. 너희가 기뻐하기 위해서 나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도 정작 우리는 언제나 항상 기쁘지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슬픈 얼굴인 것이 모순적이죠.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려고 부활했는데 슬픈 얼굴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이미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가봤는데 비었더라. 이런 얘기는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으니까 지금 슬픈 얼굴입니다. 아니, 희망의 소식이 들려와도 에이 설마 그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날도 복음은 여전히 믿는 자를 구원하고, 다시 말하면 믿는 자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선함과 참된 만족을 준다고 분명히 이야기는 다 끝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야기가 다 끝나 있다고요. 그런데 이 당시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나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 거야 이렇게 얘기까지 다 끝내놔요. 그러니까 계획을 미리 다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죽을 거고 근데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이렇게 할 거니까 너네는 이렇게 알고 있어 했는데 슬퍼하는 거죠. 그게 되겠어? 하면서 우리도 같은 모습인 겁니다. 저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무슨 대단한 성령의 능력이 막 차고 넘치는 그런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라서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성경 좀 더 아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좀 더 힘들게 인생을 굴리신 거 외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목회자를 존경할 필요가 없다 또는 사역자를 존경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똑같이 성도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약해집니다. 때때로 약해지죠. 그러기에 계속 슬픈 표정을 띠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일까? 근데 그게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정말로 안 믿었느냐, 불신자냐, 그건 아닙니다. 정말 불신자였다면 슬픈 얼굴로 이 예수님과 얘기했을까요? 정말 불신자였다면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가 예수가 신이라는 거야? 그냥 33살 중동 청년이 혁명하다 실패해서 죽은 거지 뭐.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이러고 슬플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슬퍼했다는 건 그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 소망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나에게 큰일이 일어나요. 나에게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냥 신자든 목사든 목사 할아버지든 다 똑같습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큰일이 터집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큰일이 터진 거죠. 이 두 제자의 입장에서 큰일은 뭘까요? 나는 구약에서 이야기로만 들었던 400년 동안 없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새롭게 우리한테 오셨다고 생각했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우리를 인도할 그 선지자라는 존재가 실제로 우리 눈앞에 와서 내가 봤잖아. 지금 3년 동안 우리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예 모르면 희망도 없는데 그게 손에 잡힐 듯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막 병 고치고 난리 나고 사람들 따라다니고 이 정도면 그냥 나 왕 할게 라고 말하면 왕이 될 만한 수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에 만병통치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내 예상대로 돼야만 우리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요? 우린 예수님을 믿을 때도 그렇게 많이 착각을 합니다. 내 방식대로 구원받고 싶어 하죠. 이 두 명의 제자가 실망했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데 눈치를 못 챘던 이유가 뭐죠?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하늘의 천사 소환해서 로마 군대 다 해체시키고 왕으로 대관식에 등극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로마 병사 생명을 마음대로 못할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분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 먹이는 분이 자기의 군대와 자기 나라 백성 못 먹일까? 그걸 기대한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정말 미치겠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나았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긴 있습니다. 아예 없으면 믿지도 않는데, 아예 없으면 기독교 다 거짓말이고, 근데 또 되는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죠.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준 사람도 낫고, 로마 군사가 예수님 붙잡으러 왔을 때 야 했더니 그 군사들이 다 나가 떨어졌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무슨 충격파를 쏘셨는지 군인들이 다 나가 떨어졌대요. 그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마음만 먹으면 로마 군대도 다 이길 수 있겠는데? 그런데 자기 예상대로 안 되고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매달려 사형당하시는 거예요. 막 기대를 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저건 속임수일 거야. 십자가에 달렸다가 십자가 부러뜨리고 나와서 다 때릴 거야. 십자가로 때려줄 거야. 로마 군인들 다 죽이고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하실 거야.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긴 믿는데 내 인생에 문제가 오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를 막 하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예수님이 옆에 없는 것 같아요. 있긴 있다는 걸 믿긴 해요. 아예 부정할 순 없죠. 왜냐하면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나를 떠나신 것만 같아요. 내 옆에 안 계신 것만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정말 안 계신 거라면 내가 예수님을 떠나고 내가 교회 떠나고 막 세상으로 아예 가버릴 것 같은데 그건 또 아니고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죠. 우리의 무너진 소망과 기대들, 이게 항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 믿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너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과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대였는지 돌아봐야 하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쓱 따라가시면서 그 두 제자의 말을 들으니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지를 기록한 게 써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기대했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이다. 그는 고난받아서 질고를 지고 그 백성을 위해 그 죄를 대신 지는 어린 양같이 잡혀가고 제물이 되어도 순하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다 써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쓴 성경책에 다 기록해 났는데 안 믿는다는 거죠. 너희들이 믿고 바랬던 구원자 그리스도가 이렇게 써 있는 대로 고난을 받아야 하지 않겠니?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그 멋진 영광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냐? 그게 약속돼 있지 않니?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냐? 군사력, 권력, 폭력이 아니라 그게 진짜 구원이라고 써 있잖아. 왜 엉뚱한 걸 기대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이 성경에 쓰여 있는 자기에 관한 것,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본인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어땠어요? 자기 추측, 자기 느낌대로 믿었죠. 제자인데, 믿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읽고 직접 그 내용을 풀어주시죠.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아저씨 말씀 좀 잘 푸시는데 어디서 좀 공부 좀 하셨나 봐요. 예수님인데 예수님 줄도 모르고 성경 말씀 잘 아시네요. 이러면서 가지 마시고 우리 여기서 함께 좀 더 머물면서 같이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이렇게 붙잡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싶어하는 그 동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고 풀어질 때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그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 여러분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엉뚱한 식으로 생각을 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어때요?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아, 이런 거네. 아, 우리가 실패한 것 같으나 실패한 게 아니었네. 잘 되고 잘 풀릴 때만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내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내 옆에 계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처럼 나를 미워해서 떠나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했던, 기대했던 그 구원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이 있는데도 눈치를 못 채고 슬퍼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써있죠? 예수님이 문제 없는 사람 옆에만 있나요? 아닙니다.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이제 망했어요 이런 사람 옆에 이미 와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의 상태,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나 주님께서 함께 계시죠.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자세가 있다면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여전히 내 곁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라도 예수님께서 들으실 거라 생각하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그래도 슬픈 마음으로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구나.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곧 내 마음을 두드리시며 그거 아니야. 자,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소망이 올바른 곳을 향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예수님,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한일수 목사님께서 북조선연합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한일수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보지 못하도록 그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우리 북조선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선포되는 이 한 줄기의 말씀의 라디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한 주 동안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일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2025년 8월 17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